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 자매입니다.
네, 이 세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듣는 유명한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 마음의 찬양 방송은 박해받는 북조선 성도들의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은 자매님은 우리 방송이 유명하지 않아서 혹시 서운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방송을 하곤 있지만 남조선 친구들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을 모르죠. 요즘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대시대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유명하면 좋겠지만 북조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드러날 정도로 능력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내 존재를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유익하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에는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출세했다는 표현이 이런 의미로 대단하게 성공했다는 뜻이죠.
결국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성공했다는 뜻이겠네요. 목사님이나 저나 북조선의 성도님들만 알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출세하진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오히려 너무나 큰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보잘것없고 실패한 사람들이나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법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온전하게 살 수 있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게 사는 건 쉬울 것 같은데요.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 것이 큰 영광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만이 아는 이름입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문을 받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치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쪼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내용에 세상을 심판할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요한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일곱 교회의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가모라는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왜 거기에 사탄의 왕자가 있다고 표현하셨을까요?
버가모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심하게 박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포함한다고 우리도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다가 버가모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사람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단순히 환상적인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람이 안디바라는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실제 아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많네요.
당시 버가모 지역을 기준으로 안디바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반란분자로 이름 없이 죽었을까요?
그가 살던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안디바의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 문화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세상 속에서 이름 없던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아, 세상 속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전부 가치 있고 좋은 일은 아니네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명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타락하고 악해진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하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유명하거나 인기가 많지 않고 오히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유명합니다.
보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이 핍박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도 나오네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뭘까요?
버가모 교회는 바깥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안으로는 이단적 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삶을 방해하는 건 외부의 핍박만이 아니네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가르치면 큰일이겠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였을까요?
발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게 하여 타락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모세의 율법을 변질시켜 가나안 땅에서 인기 있던 신인 바알의 제사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했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은 사막과 광야의 신인 여호와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으니 가나안의 신들에게도 제사하면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보가모 교회 안에서도 로마 사회에서 요구하는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 사는 방식이라고 합리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교회들에게 일본 천황에게 인사하고 신사에 가서 절하라는 명령을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교회들도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주장과 끝까지 저항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신사 참배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전부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요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네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였을까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당시 유행하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고귀하다는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영혼을 구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로 어떤 일을 하든지 죄가 없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몸과 영혼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겠네요.
실제로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는 여러 신들의 신전에서는 난잡한 성관계를 하면서 신들을 기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난잡하게 성관계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신들이 흥분하면 그들이 잉태하여 세상의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는데요. 그런 악한 일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하시네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타락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친히 심판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선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할 때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악한 세상에 맞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라는 뜻이죠. 믿음의 싸움과 승리에 대해서 노래한 찬송가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가사를 읽어볼까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악한 도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고 죽이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네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늘 승리하는 삶이 기대됩니다.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마지막 얘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는 뭐고 흰 돌은 뭘까요?
감추었던 만나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살게 하셨던 만나라는 음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하늘에서 달콤한 꿀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감추어졌지만 분명하게 믿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상징적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흰 돌을 준다는 건요?
흰 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콜로세움이라는 큰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이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서 최후에 끝까지 이겨서 우승한 사람에게 마치 금메달을 주는 것처럼 흰 돌을 우승자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겨낸 사람에게 준다는 말씀과 어울리네요.
또 다른 이야기 중에는 로마 시대에 매우 고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연회를 여는데 그곳에 초대받는 초대장이 흰 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흰 돌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매우 고결하고 존귀한 사람이며 이 귀한 모임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어울리네요.
직접 답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상징을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상상을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흰 돌에 새 이름이 쓰여 있을 것인데 그 돌은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쏭달쏭한 말씀이네요. 흰 돌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우승자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 마음의 찬양 방송을 통해서 북조선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전하는 중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죠?
네,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북조선 땅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마치 비밀 요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흰 돌에 적어준다는 것은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나의 이름을 적어주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그 흰 돌을 주신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이름, 그분과 나만이 알고 있는 삶의 추억과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과 비슷하네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게 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내 마음의 찬양 방송이 세상에서는 은밀하게 방송되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방송일 수 있겠네요.
그럼 목사님이랑 저도 천국에서는 정말 유명하겠네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핍박 중에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세상이 핍박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백예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유명해져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재미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네. 참 감사하게도 은혜 네.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감사한 게 있다면?
제가 네. 최근에 조금 몸이 아팠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불평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에도 또 감사합니다.
맞아요. 말씀이 약이죠? 구약, 아멘. 신약, 약이에요. 몇 주째 섭리에 관한 교리를 하고 있네요. 일단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섭리가 가진 성격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섭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우리 한자매님께서 쭉 읽어주시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중간에 있는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 부분에 관해 생각해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좀 끊어서 보죠. 먼저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나요?
세상의 창조로부터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은 물론이고 현재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 심지어 영원 후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섭리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역사사 그 자신의 영광과에서 그 자신의 영광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신적인 정의와 권능과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섭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섭리를 알았어. 나 그래 알아.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섭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여기에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백성들의 구원이란 섭리가 교회의 생명, 기쁨, 뭐 영광 그리고 영원한 복락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오늘도 해를 뜨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풀을 자라게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성도를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깨에 힘 주고 다녀야 돼요. 네, 우리가 살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예, 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들, 지극히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함으로 선하든 악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윤 자매님이 아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팠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섭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것들과 사건들을 일반 섭리 또는 네. 보편 섭리라고 하고요. 요셉이나 다윗의 경우처럼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들을 특별히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들과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언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든 또 방금 전 하윤재민님이 아팠던 것처럼 악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원인이 되어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하시고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반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정해진 목적을 이루도록 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갖고 계신 목적이 뭐겠어요? 아빠를 더 사랑하고 또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 목적에 의해서 악한 몸의 병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악한 것들조차도 그 목적 안에서 섭리인 거예요. 아,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그럼에도 우리는 섭리와 관련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혼란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죄악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혼란 중에 있는 것들은 그 혼란에 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나 그 혼란 가운데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지금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악인들이 다 잡히진 않아요. 그러나 악인들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져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은 이 세상을 떠나서 네, 지옥이라는 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죠. 성경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상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교리문답 27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네.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이 많고요.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섭리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은 그런 의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 제가 이렇게 세상에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다는 질문을 했고 설명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마귀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이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섭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모순이 되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하윤자매님이 먼저 만일 마귀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를 생각해 보죠. 자, 여기 하나님의 뜻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보여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주셔서 피조물들이 알고 있는 뜻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은밀하게 알고 계시는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알려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앞에 마귀와 사람들이 거스른 이라는 조건과 합쳐지면, 그러니까 마귀와 사람들이 거스른 하나님의 뜻이 되면, 아까 이제 하윤자매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야 계시된 뜻. 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알지 못하니 고의로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항상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만일 마귀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땐 그냥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그들이 거스른 건 계시된 알려진 하나님의 뜻만을 거스른 거죠. 계시되지 않은 건 거스르지 못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죠. 어떻게 하냐면 계시된 뜻과 계시되지 않은 뜻을 하나로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비록 마귀와 사람들이 알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른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들과 욕망들과 움직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위들은 죄악된 것들이고 또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라는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죄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쉽게 말해 이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사람들이 죄 짓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죠. 하윤자매님이 중간에 그런 행위들은 죄악된 것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죄가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행위는 죄가 맞아요. 하지만 그 행위들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모자라는 거죠. 의가 없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이 불경건한 자들의 뜻, 그들의 의지가 사악하기 때문에 죄악된 거예요.
아, 그럼 죄란 의의 결핍, 또 사악한 뜻이군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의의 결핍이나 사악한 뜻이 악한 자들의 행위와 결합함으로 죄악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죄악된 행동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본질 자체로 죄악된 행동들도 많지 않잖아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하는 것들처럼요. 그렇다면 그 행위들은 그 자체로도 죄악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행위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저지른 행위들은 하윤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죄악이죠. 그런데 말씀을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이잖아요. 헤롯과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죠. 또 무리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성에, 예루살렘 성이죠. 모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그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네.
결국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이군요.
예,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 자체로 악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뜻하신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행해지도록 하신다는 점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것들을 촉발시킨다거나 시작하게 한다는 거죠. 또는 생겨나게 한다는 점에서는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언제나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론에 의해서 의롭게 열매를 맺게 돼요. 물론 그렇기는 하나 죄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히 죄악된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 자체로 죄악된 행동과 관련해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그 자체로서 악한 행동을 뜻했다면 또 계획했다면 그것은 죄도 뜻했다, 계획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일이나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나 또 앗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이나 또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그 자체로서 악한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계획하신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죄악된 뜻을 갖고서 죄악된 행위를 뜻하는 자나 또는 죄를 짓는 자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서 어떤 행위를 뜻하는 자들에게는 하윤 자매님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그 자체로서 악한 행동을 뜻했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계획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악된 뜻을 갖고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이제 계획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목적을 갖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나 율법과 일치하는 선한 일을 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죄라는 건 그것이 죄라는 점에서 도저히 범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뜻하시지도 않고 전능하시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죄가 일어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번 질문도 역시 뭐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죄가 일어날 수는 없고, 그런데 죄가 일어났으니 그 하나님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하윤재님이 말하는 것에는 주 전제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섭리니까요. 하지만 금지하시는 것이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전제가 잘못됐으니 결론은 보나 마나 하겠네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죄를 뜻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를 뜻하셨다면 죄가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범해질 수 있게 내버려 두신 거죠.
목사님, 앞에서 죄란 의가 결핍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네.
의가 모자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의의 결핍, 즉 죄는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탓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죠. 다시 말하지만 죄는 의의 결핍이에요. 결핍이란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모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의가 모자라, 그 하나님이 안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죄가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람에게 왜 의가 모자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거둬 가셨을까요?
그야 인간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넓은 측면에서 보면 이렇듯 의의 결핍은 죄를 범한 피조물에 대한 지극히 의로운 형벌인 거예요. 거둬 가신 거죠. 그런데 좁게 보면 어떨까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의가 없게 되니 그것의 좁은 의미로 의의 결핍이겠네요.
네.
넓게 보든 좁게 보든 아무튼 의의 결핍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에게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데 죄인들의 행위들은 죄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일단 그런 주장들은 결론하고 전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가 아니라 그러므로 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죄인들의 정욕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된다면,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이 결론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죄가.
그렇네요. 또 죄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율법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을 행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은 아닌 거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행위들이 악한 것은 그것들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하는 사람의 부패성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더러운 수호를 흐르면서 더러워지고 또 순결한 포도주를 오염된 통에 부으면 상하고 쉬어서 못 먹게 되는 것처럼 또 말이 저른 말이면 아무리 훌륭한 마부라도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네, 정말 훌륭한 표현들이네요.
섭리에 관해 이런 질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신적인 섭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의 주인이 아니시냐. 그러니 모든 악들은 신적인 섭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악들의 주인 아니시냐.
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이 부분적으로 알면 하나는 맞게 말하고 하나는 또 틀리게 말하죠. 지금 질문들이나 오늘 앞에서 했던 질문들이 다 그런데 일단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배웠던 악의 두 가지 종류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그 악들에는 형벌의 악과 또 죄책의 악 그렇게 그렇죠.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 기억하네요. 예, 악한 일들에는 형벌의 악과 죄책의 악이 있습니다. 형벌의 악이란 죄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내리시는 모든 환난과 파멸, 괴로움을 말하죠. 죄책의 악이란 뭐예요? 선한 본질이 전혀 없는 악, 나쁜 것 우리가 말할 때 예, 그 자체 그걸 말합니다.
그럼 악들이 신적인 섭리로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은 악의 주인이다라며 악을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형벌의 악, 또 죄책의 악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그것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거네요.
아까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 뜻을 드러난 뜻, 하나님만 아는 드러나지 않은 뜻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고 말하게 되면 달랐잖아요. 이 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일단 그것들 악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일들이지만 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에 일으키는 힘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로 인한 악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거나 또 죄악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죄책의 악이나 범죄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죄책의 악은 형벌의 악과 달리 선의 본질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것들, 이 죄책의 악들을 뜻하시지도 않고 계획하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시지도 않고 조장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실 뿐이고 그런 일들이 범해지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죄책의 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죄악에 대해 하나님 핑계를 대지도 말고 댈 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모스 3장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네. 아까 악은, 야고보서 악은 죄책의 악이었다면 지금 읽은 이 재앙은 악이긴 악인데 형벌의 악인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도 형벌의 악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뒤 얼마나 근심하고 한탄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잘난 척하던 동생이 사라졌는데 신나기는커녕 마음이 괴로웠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왜냐하면 죄악에 대해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는 어떤 악이라 그래요? 형벌의 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도들의 징계, 또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이런 형벌의 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분께서 친히 그것들을 뜻하시고 선으로 이루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재님 오늘 혹시 나누고 싶은 것,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그런 뜻을 잘못 해석하면 또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허용하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이니 진짜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겸손히 받아들일 때 참되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사실 모든 두려움에서 또 모든 자기 절망감 또 조상을 원망하는 운명 탓으로 돌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자기 인생을 그냥 자연적인 흐름에 내어 맡기는 이런 불쌍하고 딱한 일 자기 절망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